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본향을 향하여 여러분은 지금 본향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할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똑바로 가야 돼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침반으로 주신 인생에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정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많이 주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해 주셔서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는 깨닫게 해 주시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제가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성경을 읽고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똑바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여러분이 혼자 떨어져 가지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면서 기도도 잃어버리고 친교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면요. 사탄이 그 영혼을 낚아채요. 그래가지고 믿음도 없게 만들고 결국은 그 사람 지옥 가게 만들어요. 지옥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품에 안긴 나사로와 지옥에 빠진 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부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자는 너무 크고 호화로운 집에서 오늘날로 치자면 뭐 정말 천만 불 이상 되는 그러한 집에서 고급차를 타고 명품백을 두르면서 온갖 맛있는 것을 다 먹고 자기 혼자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최고다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그 부자.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믿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거지로 살았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날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몸이 앓고 있을 때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었더라라고 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이제 특히 70이 되고 80이 되신 분들은 더 가능성이 많아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죽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 펄펄 끓는 그 지옥불 속에서 그의 영혼이 너무 괴로워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고통 중에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글쎄 자기 집에 앞에서 거지 생활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자는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저가 믿었던 예수가 정말 저 사람을 저렇게 천국에 가게 하는구나. 이미 후회도 늦었습니다. 너무 고통 중에 이 부자는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중에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사오니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한 방울만 내 혀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데 그물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부자는 영원히 고통 중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에게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이방의 땅에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아브라함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조상으로 삼겠다. 나와 언약을 맺자.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의 자손들이 자자손손 잘 살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가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당시에 말이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당시의 부족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친척, 자기의 가족을 떠나서 모르는 낯선 나라에 간다는 것은 그거는 죽음과 직면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적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나아갔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 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도희야, 굿배야, 너는 너희가 있는 이 지구, 이 집이 내 살 곳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더 좋은 본향,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 놨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 떠나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떠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재산을 쌓았겠습니까? 자기 고향에서 자기의 명성을 쌓았겠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쌓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알지 못한 땅으로 나아갔어요. 다 버리고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인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넓은 초원에 그 임팔라, 그 사슴의 종류의 사슴보다 조그마한 그런 임팔라가 막 사정없이 뛰어가죠. 사자가 쫓아오면 막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런데 임팔라가 멀리 갈 수 있는 길이가 30피트래요. 여기서 아마 저 벽까지 한꺼번에 팍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높이는 10피트래요. 거의 여기에 전등불만큼 높이 팍 뛰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10피트 높이로 뛸 수 있고 30피트를 멀리 뛸 수 있는 임팔라를 동물원에 가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0피트의 벽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랍니다. 바로 이 높이, 여기 초때 보이는 이 높이, 임팔라보다 조금 높은 3피트의 벽을 안 보이게 벽을 딱 쌓아가지고 우리를 치면은 임팔라가 바깥쪽 넓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발이 떨어지는 곳이 보이지 않으면 이 동물은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결코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발이 땅에 닿는 곳을 보면서 이 임팔라는 10피트 높이로 뛰어가지고 30피트의 거리를 뛰어갈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이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 눈을 가리워주면 자기 눈에 있는 3피트의 벽 때문에 그 벽 넓이의 그 넓은 초원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 갇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임팔라와 같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3피트 벽의 그 넓은 그 초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3피트 우리에 갇혀서 자기의 삶에 갇혀서 고통받는 게 임팔라의 삶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삶,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3피터 높이의 벽을 넘어서 그 초원을 향해서 가라 할 때 발을 내딛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그 천국을 향해서 나가라 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천국이 있는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가라 하니까 그 다음날 그냥 싸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믿음으로 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게 안전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앞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자손들에게 네 자손들에게 네에게 너에게 주겠다. 네가 이제 여기서 번창하고 잘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왔느냐. 이제 저 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장차 너와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 자손들이 잠시 이 땅을 다시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그 애굽의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스테반은 요약해가지고 약 400년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기에서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렵게 그 곳으로 갔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밟을칠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verse 5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밟을칠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가나안 땅에 천신만고 끝에 고생하며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밟을칠 만한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발의 길이만큼 밟을 수 있을 만큼의 땅도 주지 않았다.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다시 너의 자손들은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거기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낳았을 때 저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데 그냥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470년의 이방인의 낯선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지만 영적인 의미로서는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방인 땅에서 죽었지만 그들이 자기의 태어난 고향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고향을 동경하였더라면 그들은 이미 거기에 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정작 그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한 성,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예비하셨다.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왔다. 애굽에 갔다. 애굽에서 430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또다시 광야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물질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건강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패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오늘도 내일도 괴로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앞이 보이지 않냐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이 땅에서 죽어가지만 그들은 하나하나 그 영혼이 다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스테반은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고 그러한 도중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천국에 이르렀듯이 지금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후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지금 너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예수를 잘 믿어라 라고 스데반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여성이 만성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울증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날 자기의 한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자녀를 잃어버린 이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는 너무 절망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음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자기의 환경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의 믿음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모든 시련들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녀를 손으로 붙드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제 아내는 자신의 고통으로 자신을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정심을 갖게 했습니다. 자신의 눈물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한 자비의 샘이 솟아나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이제 그 엘리자베스 프렌티스가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습니다. 어느 자기 친구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녀를 잃고 괴로워하는데 뭐 오늘날로 치자면 그 한국의 세월호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있죠. 그와 같은 부모들에게 이 여인이 충고를 했어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이 커다란 슬픔의 비극을 당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슬픔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여러분이 자녀를 잃어서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을 아무것도 못하는 그와 같은 불구자로 만들지 마세요. 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고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그 고난 속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잘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스데반은 그것을 당시에 사두개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은 또 그 유대인들에게 누구의 예를 들냐 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9절에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였습니다. 요셉의 동생은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나헬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어머니에게서 난 그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두 사람만이 나헬의 아들이었고 이 야곱은 나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나헬의 언니 레아와 또 다른 첩들에게서 10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나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채색옷을 입히고 야곱을 너무 귀여워하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는 광야로 나아갔을 때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저 이 꿈꾸는 자, 막 자기가 통치자라고 꿈을 꾸는 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한 끝에 야, 저 꿈쟁이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그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가르쳐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요셉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쫓아서 내 자손이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요셉에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습니다. 지혜를 주었습니다.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사를 하면서 그 여인이 유혹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옥살이로 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거기서 왕의 그 종들을 왕의 시위관들을 만나가지고 그 왕의 왕을 시중들던 그 종들에게 또 잘 꿈도 해석해주고 해가지고 마침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아 갑자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그 막 살찐 일곱 마리의 소가 나타나더니 또다시 잠을 자는데 메마른 그 소가 그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렸다. 또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막 일곱 개의 충실한 이삭이 나타나더니 또다시 잠을 자는데 메마른 이삭이 그것을 다 삼켜버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해석을 하지 못하는데 이 감옥에서 요셉의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을 알았던 그 바로왕의 그 종이 그 시중들던 사람이 그때서야 요셉을 생각해가지고 임금님 제가 아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꿈을 정말 잘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왔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설명합니다. 임금이시여 이 꿈은 7년 후에 이 7년 동안 여기에 엄청난 풍년 들고 그리고 7년 후에는 극심한 가뭄이 든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세웠어요. 임금님께서는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 곡식을 창고를 많이 지어서 쌓아놓아서 비축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 가뭄이 들 때 그것을 풀어서 구제하면 이 나라가 든든히 설 것입니다. 아니 이 바로 임금이 요셉의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지혜롭고 얼굴이 막 크게 빛이 나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해가시고 막 풍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여러 곳에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예언한 대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극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나라에 가뭄이 생겨가지고 막 쌀을 거두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힘들어할 때 그 창고에 있던 약 곡식을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요셉이 먼저 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온 천지에 흉년을 7년 동안이나 들게 한 거예요. 드디어 고향에서 이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듣기로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거기엔 이 곡식이 무지무지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너희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도록 하여라. 예 아버지 그래 하겠습니다 해서 이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낙타를 타고 먼 길을 여행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첫눈에 요셉이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형들이지만 그러나 모르는 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을 팔았고 그러면서 너희 형제가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제 동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연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생은 죽었습니다. 라고 형들이 말하니까 모른 채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야곱이 말합니다. 야 우리 곡식이 떨어졌구나. 또다시 애굽에 가서 사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또 10명의 형제들이 나아갔어요. 그때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 보아라.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다. 당신의 동생 요셉이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지 흉년의 때에 여러분을 살리려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조상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미리 보낸 것이다. 라고 해서 형들이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서로 즐거워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초청합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야곱과 너의 모든 친척과 너의 자손들을 다 데리고 이 애굽으로 와라. 앞으로도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면 너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초대를 받고 이 야곱이 요셉에 보낸 수레와 그 호화로운 물품들을 보면서 야곱의 식구 75명이었습니다. 그 온 자손들까지 첩과 뭐 아내들 뭐 자녀들까지 다 해서 75명이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요셉의 보호를 받고 바로 왕의 은혜를 얻어서 거기에서 살게 되면서 430년 동안 그 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때 그 75명이 60만으로 늘어났다. 하나님이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을 거기에 보냈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마침내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요셉의 예화는 너희의 조상들도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애굽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을 때 첫 번째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요셉을 알아보고 요셉이 초청했을 때 너희의 조상 모두가 75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메시아가 처음 너희에게 나왔을 때 너희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로 두 번째 너희에게 방문하고 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알아보고 요셉의 요청에 요셉의 제의에 응답하였던 것처럼 지금 내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너희에게 전하고 있으니 예수를 영접하라 라고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오늘 권병농 목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천국에 간다. 이 스데반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인 요셉의 형들도 두 번째 방문에는 요셉을 알아보고 요셉의 제의를 수락하고 그 곳에 나아가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을 두 번째 방문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 성경과 매스컴과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모든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의 만남은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야곱의 75인이 날아가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60만 대군으로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갔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를 두 번째 여러분의 신명의 문을 녹화하면서 방문하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이 전부가 다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아름다운 성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장로교회 온 성도들은 다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예화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2만 명이 빈들에 아침에서부터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빨리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가 주도록 하여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온 거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예요. 이 2만 명 먹이려면 500데나리온도 더 필요해요. 지금 어디 가서 빵을 사옵니까? 불가능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지고 온 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먹으려고 싸운 곳이 딱 놓여졌어요. 여기에 예수님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 2만 명을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눠 주어라 했을 때 그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떡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거죠. 빌립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서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겠느냐? 아니면 뒤로 와가지고 저 군인들에게 칼과 창으로 찔러 죽임을 당하게 하겠느냐?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것을 꿈꾸는 믿음이 필요해요. 모세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질 테니까 네 지팡이를 향하여 들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넸다는 것. 그리고 기드온의 용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의 기드온도 말하는데 야 너의 군대가 너무 많아. 잘라내, 잘라내, 잘라내. 300명 남았으면 300명. 미디안 대군은 12만 5천 명이에요. 12만 5천 명이 지금 오고 있는데 300명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 불가능한.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너 300만 가지고 싸워. 마침내 싸워가지고 12만 5천 명 대군을 완전 격파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지구를 떠나서 이 지구 밖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황금빛 찬란하고 다이아몬드로 이 만들어지고 12가지의 보석으로 치성되어지고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고 금빛으로 그 아마 금물에가 막 생명수 밑에 금물에 흐르고 왜냐하면 땅이 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푸르고 그 연두색의 그 초목들이 자라고 꽃들이 자라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을 보아라. 300명으로 그 많은 12만 5천 명을 이기지 아니했느냐?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어떻게 했느냐?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매일 6바퀴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드는 날은 7번 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외치니까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 그 강대한 성의 사람들을 다 무찔렀지 않았느냐? 우리의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만으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지 아니했느냐? 이렇처럼 너희 조상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너희의 산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을 지닐 때 너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 천국을 꼭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작은 일에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고난이 와도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지.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다 마침내 천국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회라는 놀라운 천국과는 도구를 주셨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교제도 하고 놀러도 가고 아 천국 더 좋은 곳을 상상하면서 놀러도 가야죠.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혼자 외 따로 있으면 큰일 나요. 사탄의 먹잇감이 돼요. 절대로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에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금요기도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용기를 주면서 얼굴을 보면서 즐거워해야 되고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으로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이 땅을 잠시 여행하는 동안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평화장로교회 참으로 돕고 축복받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가 다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교회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